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실감, 소외감, 불안, 공포, 외로움, 거절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신을 무능하고 무기력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느낌과 분노인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죠. 열등감. 열등감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 열등감의 주 원인은 심리적 정서적인 왜곡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됐을 때, 어느 정도 완벽할 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영적 불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불만입니다. 열등감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영적 불만을 갖는 것이 곧 열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반대되는 개념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곧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자존감이 강한 자녀이길 원하십니까? 열등감이 강한 자녀이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존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공존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단어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다시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다시 자존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졌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자존감에 빠져 있을 때는 흐뭇해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무능해. 나는 가난해. 난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곧 열등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죠. 나는 외모도 형편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늘상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못할 것이고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스스로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열등감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수치심과 패배감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무석 박사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무석 박사의 자존감이라는 책에 보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의 중요한 열쇠를 어디에 두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자기 자신. 그러면서 열등감은 타고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후천적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그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외모, 또 출신, 배경, 뭐 부모의 두뇌, 뭐 이런 것들이지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타고나는 거지요. 그런데 타고나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외모도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뭐 출신 배경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부모님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머리 그대로 내가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열등감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지요. 또 후천적 조건에 의해 생기는 열등감은 뭐지요? 능력, 가난, 또 학벌 또는 성장 과정에서 받게 되는 상처들 뭐 이런 것들이 후천적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평소에는 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누가 열등감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렸을 때는 심하게 과민 반응하게 됩니다.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무석 교수는 이 열등감의 대안을 자존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된다 얘기합니다.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존감을 얘기할 때 되게 오해하는 것이 자신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특정한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질 때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모습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금방 쉽게 그 자신감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금방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거죠. 이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존감이라는 거죠. 어차피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완전한 인간이란 세상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소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곧 자존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키가 커서 좋겠다. 그래도 난 괜찮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키가 커서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키 작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하는 거예요. 키 작은 자기를 비하시키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 곧 열등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자존감이 강한 자녀입니까? 열등감이 강한 자녀입니까?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열등감이 사로잡힐 수도 있고 금방 자존감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외모는 늘 왜 이 모양인가? 내 실력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부모는 왜 능력 없는 부모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열등감 대신 자존감을 회복하길 원하면서 열등감을 이겨낸 한나의 믿음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이 없어 겪었던 심한 열등감과 좌절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찬양,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심한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찬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시대 당시는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뭐 자녀 없는 것이 뭐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지만 구약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아주 큰 흉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까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은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참으로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상처, 마음의 부담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의 열등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마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를 찾아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열등감에서 감사와 찬양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자존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를 봤습니다. 한나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의 절정에 이를 때마다 그가 언제나 변함없이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갔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당하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 그에게 다가오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부담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절정에 이를 때마다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의 남편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들을 보면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야기합니다. 자,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얘기합니다. 또 다음에 밑에 하반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예요. 너무도 좋지 않은 관계. 열등감은 여러분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평소에는 잔잔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누군가 그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계속 건드리게 되면 그 열등감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한나에게서는 약점이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의기소침해하고 자신 없어하고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족하고 이런 삶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분인나가 자꾸 그것을 건드리는 거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나를 향해서 계속 지적질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나의 열등감은 한마디로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열등감을 갖는 거죠. 그의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한나를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베풀었던 모양입니다. 그거에 시기 질투하는 분인 나가 더 그녀를 괴롭혔던 거죠. 한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계속 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않고 울면서 먹지도 않았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그렇게 괴로울 때마다 열등감에 의해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그 열등감의 극복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 한나의 그 열등감이 한순간에 감사와 찬양과 응답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그가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한나를 통해서 이겨낸 믿음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고 절정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가 없는 열등감, 분인 나의 조롱과 괴롭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신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로다. 할렐루야. 한나가 심한 좌절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았습니다. 한없이 위로를 받고 한없이 격려를 받고 한없이 축복을 받았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전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열등감으로 인하여 완전히 땅바닥에서 헤매었던 인생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더 이상 열등감의 노예의 뇌가 되지 않고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수에 대한 맞설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가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열등감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으로 인한 상한 심령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아뢰었다는 거죠. 그 상한 심령을 숨기지 아니했고 감추지 아니했고 하나님께만 아뢰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은 우리가 간절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듭니다. 놀라운 것이요,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밤새도록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어요.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말씀해 보세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한나의 상한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신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신다 얘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 상한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죽이기도 하셨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셨다, 가난하기도 하셨다, 낮추셨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죠. 높이시는 거죠. 다시 그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할 때,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더구나 열등감으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 누군가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가서 그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아뢰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해결은 안 됩니다. 해결은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으면 마음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의 그 열등감의 상처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다 쏟아놓지요. 사람에게 말하면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열등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내면은 강해지고 낮은 자존감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열등감이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이 열등감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바꾸셔서 그것이 자존감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가진 열등감을 이기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감사와 찬양과 응답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는 감사와 찬양과 응답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심판을 내리시고 힘을 주시며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한 이후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당당하게 더 확신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혹 앞으로 자신의 삶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 있게 헤쳐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열등감의 상처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응답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